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익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대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내가 초대한 오이코스가 왔어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와, 네, 오이코스가 왔어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오이코스를 또 좀 축복하고 또 서로를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잘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心。
사랑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과 팔로 우리의 손과 팔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감싸는다,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안아 보실까요? 예, 뭐 끌어안아 보시고 우리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 나의 사랑하신.
화창한 날에, 정말 아름다운 날에 또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걸 목사라고 합니다. 홍익교회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잘 모르시더라도 손 한번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오늘 소중한 분들,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서순서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도대체 왜 나를 불렀을까? 뭘 보라고 불렀을까? 내가 뭘 느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또 맛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대표해서 양기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임태식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저희들 이모양 자모양 지켜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손짓하면서 오너라 오너라 내게 오너라고 하면서 손벌리며 기다리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행복한 초대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그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만들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많이 혼돈스럽고 많이 참으로 그 마음이 참으로 맥히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곳에 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에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아버지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이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 악하여서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목대지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에게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곱 가지 세상에 없는 일곱 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호사나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사나의 찬양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네, 이번 순서는 좀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이선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간증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면 좀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교회 이선희 집사입니다. 올해로 저는 결혼 14년 차 언덕 아래 마장동에서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누구보다 평범하고 순탄해 보이고 싶어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그러나 제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교회의 전도사님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집과도 같았고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화보다도 더 익숙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자랐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1학년 14살이 되던 해에 칭찬받는 사역자로 알았던 아버지의 이름이 돈 문제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어그러진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날로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빚에 내몰렸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빚쟁이가 되어서 집으로 학교로 쉼없이 찾아왔습니다. 골목에서 또 학교 교실에서 들려오는 보나마나 그 아빠의 그 딸이지라는 말은 뼛속까지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 말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버텼습니다. 억지로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고 억지로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건 매일같이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미술시험 준비 중에 스케치북이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에게 500원짜리 스케치북 하나 사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득 그려진 스케치북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최소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따위에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없었지만 교회 출석은 오래된 습관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만 들리겠다고 했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채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2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억울함과 오기로 따라간 어느 수련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10여 년 만에 제 진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여셨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위태롭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어두운 시간마다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빚쟁이들을 혼자서 상대해야 할 때에도 억지로 일어나서 매일 등교하고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 순간에도, 또 내가 하나님을 실컷 비웃을 때도, 또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들어서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제 삶은 아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자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고 선택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하나님과 함께한 선택들을 돌아보면 늘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높이 언덕배기에 있는 오래된 홍익교회를 다닌다는 선택, 원래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셨기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전혀, 정말 전혀 소망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에서 투박하고 까칠한 복학생 선배와의 연애와 결혼은 저에게는 정말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기에 지금의 저희 부부가 있습니다. 제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워서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사랑방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난임으로 고통받았던 시간, 사랑방 안에서 지지받고 격려받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아이들을 품는 모습을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생각하면 완벽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4년 전 급작스럽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 용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혼자서 애써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현실과 상처 속에서 저처럼 조용히 비웃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마음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꼭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불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늘 기다리고 용서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지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여행 가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날 어쩌자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날 또 우리 홍익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고요. 오늘 오기로 선택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두 자자로 끝나는데 노상자, 시종자, 여태자입니다. 예배 때마다 노상자는 노상자,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자는 시종자, 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태 계속 잠이 든 여태자, 여태자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중풍병자 뇌졸중이죠.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 뇌졸중은 뇌의 혈액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혹은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신체 일부의 기능장애가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중풍병, 뇌졸중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가 있죠. 그 물건을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왕이면 싼,
싼 게 그죠?
예, 싼 물건이 좋겠죠. 예, 같은 값이면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고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질이 좋은 것으로 고릅니다. 같은 값이면 질이 좋은 것을 고르지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고릅니다. 그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왕이면 값 싸고 질 좋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물건, 그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죠.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듯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일곱 가지 특징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독교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초청하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모두 다 한두 번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혼자 억지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지만 또 하나 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정도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피곤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힘들고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라집니다. 벌금을 내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면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홍익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많은 질병과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암이 나았고요. 어떤 분은 간경화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괴롭히던 관절염이, 손발가락 관절염이 깨끗하게 나은 분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나은 분이 있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요로 결석과 통풍이 깨끗하게 나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 마비되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했는데 기도받고 깨끗하게 치료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근래를 비틀어 자른 것도 힘들어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깨끗하게 어깨가 나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홍익교회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병이 낫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병이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오신 분 중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셨는데 허리가 나았다, 무릎이 나았다 이런 분들은 아, 홍익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병이 낫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네 번째는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지만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와 질병이 생기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상처와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일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가득할 때가 있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예, 외로움이 심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적개심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육체적인 질병이 상당수가 바로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상처와 질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그냥 지냅니다. 원래부터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병은 평생 동안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상처와 질병도 치료합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처한 처지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심하게 더듬었냐 하면 집에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마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대인 공포증, 사람에 대한 공포심 이걸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리고 제 안에 제가 처음 경험하는 평안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점점 제 말더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가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러한 기쁨을 노래하는,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이 매우 많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다섯 번째는 기독교는 성품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아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이렇게 왜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사람들을 믿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나는 왜 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할까? 나는 왜 맨날 내가 대장 되기를 원할까? 나는 왜 용서할 줄 모를까? 나는 왜 항상 움켜쥐기만 원하고 나누고 베풀 줄을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원래 성격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나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책임감 없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중에 자기 원래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좋으십니까? 피곤하지요, 그죠? 예. 무식한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던가요? 오히려 반찬에 소금만 더 들어갑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만 늦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책, 윤리책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오래 참고 숨기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 하고 그 다양한 열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대인관계가 훨씬 더 원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다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족생활도 틀림없이 더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용돈 좀 주고 교회 모시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살기 힘든 아내가 있다면 등 떠밀어서 교회 모시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잖아요. 그죠? 환자가 많은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치료받는 중입니다. 변화되는 중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등 쪽을 한번 잘 보세요. 푯말이 붙어있을 겁니다. 치료 중입니다. 어떤 분은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여섯 번째는 기독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5초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충격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받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종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종교는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바른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반문할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낳는 거 보셨어요? 보지 못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엄마 품에서 태어나는 것을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고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분이 틀림없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가 압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 피조물 곳곳에 부활의 증거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면 당연히 씨앗이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묻힌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을 땅에 묻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땅에 묻히면 끝이 아니라 부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도 마찬가지죠. 무정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지만은 유정나는 생명이 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면 계란 자체만 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요 죽음을 앞두고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분은 죽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오라고 하신다. 어떤 분은 좀 더 이따가 봐라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별세하게 되면 가족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그리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두 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진주가 서말이라도 깨우기야 법이다. 아우, 잘하시네요. 예. 계속 하고 싶네요.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맛을 보면 알듯이 만나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만나고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마 마음이 감동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한 손을 가슴에 올리면 좋겠어요. 손을 가슴에 올리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손을 올려도 됩니다. 두 손을 올려도 되고 한 손을 올려도 되고 내가 저를 따라서 기도하지만은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영원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마음 안에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예수님이 농담을 하셨다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예수님이 농담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토록 진리고 진실한 분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봤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오늘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가들이 태어날 때, 아가들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 보통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요. 엄마 아빠 있네. 많이 기다렸지요. 안녕.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인사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에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먹고 싸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자라갈수록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빵긋 미소를 짓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변화가 있나? 그러나 약속은 분명, 예수님 약속은 분명한데 내가 초청했으니까 오셨겠지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네. 오,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네. 예수님이 계시구나.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게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선물과 함께 카드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카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드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 손 드시면 되고요. 우리 초대하신 분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이 카드를 작성하시는 동안에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제 광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초대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는 환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도 꼭 오시도록 잘 초대해 주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다음 주에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사랑방 블레싱 데이입니다.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랑방별로 모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지기들은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참석하실 때 예찬식용 빵과 음료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사랑방 지기들만 예찬식용 빵하고 음료수를 받고 자리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지기들은 주보대에 있는 사랑방 장소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사랑방 모임 하려고 하는 우리 어디서 해요 하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사랑방 지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교구별로 영상 주소가 전달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8시에 진행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추하로 기도회 5월 1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진행하겠습니다. 청춘대학에서 5월 1일 날 청춘대학에서 이번 주에 행복한 초대를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가 아니고 5월 11일 날 지키겠습니다. 5월 11일 날 우리 어르신들 또 선물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1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가 블레싱 데이 5월 11일 날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유치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 다 쓰셨나요?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고 선물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 저 선물 못 받았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꼭 얘기하세요. 혹시 남으면 하나 더 줄 수도 있으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꼭 식사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초청하신 분들은 지하 문화관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른 성도님들은 큰 식당, 넓은 식당에 식사하시고 오늘 오이코스를 오신 분들은 지하 문화관 좁은 곳에 거기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오이코스 분들이 먼저 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잘 오셨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셨다고 큰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형제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듯이, 아니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더 이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고백하신 분들, 예수님 약속대로 저들 10년 가운데 영원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들이 행복해지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모든 우리 오이코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홍익의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이코스하고 인도자 먼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